인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때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지구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백신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12월에 감염증 환자가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인들은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려는 작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은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는 명절인데요. 미국 역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지나면서 거리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색색가지의 장식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색전등을 달아놓는 풍경도 쉽게 눈에 띄고요. 집 안팎으로 이 성탄절 나무, 성탄트리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요, 이 인공 성탄 나무 대신에 이 생나무를 구입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AP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2020년을 더 행복하게 마무리하려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매년 12월마다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 축제나 퍼레이드 등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오리건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매년 200만여 그루를 팔아온 한 업자는요. 올해 같은 수요를 본 적이 없다면서 예년보다 일주일 더 빨리 판매를 시작했다고 전했고요. 미국의 대형 상점들도 예년보다 빨리 서둘러서 이 성탄 생나무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의 경우는 처음으로 무료 배송을 시작해서 이런 구매욕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봐도요, 예년과 달라진 풍경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진짜 크리스마스트리 소셜미디어 캠페인 가운데 이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은 나무를 사서 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예년과 다르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AP통신은요, 대형 매장을 통해서 매년 약 2천만 그루의 성탄나무가 팔리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 생산자들을 통해 팔리는 나무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어렵다면서도 이 오리곤의 한 성탄트리 농장 주인을 소개했는데요. 이 농장 주인은 나무 판매 첫날, 첫 4시간 동안 100그루가 나갔다면서 예년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요, 생나무는 집안을 향긋한 나무 향으로 채워주고 온 가족이 함께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뭔가 돌본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면서 생나무가 주는 어떤 혜택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인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긋한 생나무에 둘러앉아서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얻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 첫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arah Fuller. 미 남부의 하버드대로 알려진 명문대학 벤더빌트 대학교의 Sarah Fuller 선수가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파워5라고 불리는 미국 대학 미식축구 최상위 리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벤더빌트대 소속 플러는 28일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미주리 대학과의 경기에 키커로 나섰는데요. 플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팀의 많은 선수가 자가 격리 중인 상황에서 출전이 결정됐습니다. 비록 벤더빌트대는 이날 경기에서 0대 41로 패했지만 그는 소녀처럼 플레이하라, Play like a girl이라는 문구가 적힌 헬멧을 쓰고 출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녀처럼 플레이하라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돕는 NGO 단체의 이름입니다.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 협회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트윗하면서 후반전 킥오프를 하는 플러 경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다소 짧은 킥을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더빌트 코치 데릭 메이슨은 짧은 킥은 리턴을 막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학 풋볼에서 여성 선수가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2003년 웨스트 알라바마의 토나 버틀러는 하위 리그인 디비전 1에 출전해서 필드킥으로 득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플러는 미식축구뿐 아니라 벤더빌트 대 여자축구팀의 주전 골키퍼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여성 테니스 전설 빌리진 킹도 플러 출전 소식에 트위터를 전했습니다. 파워5는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를 포함해서 빅10, 빅12 등 5개의 컨퍼런스 풋볼 리그를 지칭하는데요. 특히 14개 대학팀이 경쟁하는 사우스 컨퍼런스의 인기는 다른 프로 스포츠만큼이나 높습니다. 사라 플러 선수는 다른 여성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경기 후에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는 187cm의 장신 선수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Life goes on. 한국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한국어 신곡 Life Goes On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한국어 노래가 사실상 전 세계 대중음악 순위를 보여주는 빌보드 핫 100 차트의 1위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대중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30일 핫 100 차트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노래가 1위를 차지했다라면서 BTS가 부른 Life Goes On의 대관식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빌보드는 1987년 라밤바, 1996년 마카레나, 2017년 데스파시토 등 스페인어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적은 있지만 비영어권 노래 중 한국어가 1위에 오른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TS의 음악적 성과를 주목해온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대중음악 전문 기자는 BTS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뿌리를 둔 낡은 관습에 서구 음악 산업을 뒤집었다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전문지 아틀란틱은 지난주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후보에 올랐는데 이는 한국 그룹의 첫 번째 곡이었다. 이 사람들은 기록을 너무 자주 깨서 자신의 업적을 낭독하는 것이 때때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미 언론들은 Life Goes On이 미국 현지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적은데도 압도적인 음원 판매량으로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서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포브스는 이번 성과는 BTS 인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BTS의 성과에 반론을 펼쳐온 사람들은 BTS가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로 노래해야만 1위 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Life Goes On의 성공은 그들에게 질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어 노래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의미의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멈춰있지만 어둠에 숨지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질 않아 잠시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보죠.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대북 제재 면제 규정을 개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말씀해주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 개정을 승인하고요. 세부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제재 면제 기한 연장인데요. 기존에는 제재 면제를 승인받으면 6개월 동안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던 반면에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을 추가한 6개월로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한 지원 물품 조달의 차질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요, 그 이상의 기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6개월 내에 단 한 번의 운송으로 물품 운송을 모두 완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 번에 나눠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단체의 부담을 크게 줄여줬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이행 안내서 7호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개정된 이행 안내서 7호는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대한 세부 적용 안내서입니다. 지난 2017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인도주의 목적으로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안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이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된 건지 알아보죠?
네, 신종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존 6개월에서 3개월이 늘어난 9개월 동안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원 물품 운송 지연 등 지원단체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9개월 이상의 기간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개정안은요, 또 제재 면제 기한 내 지원 물품 운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한 만료 최소 열흘 전에 제재위에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재위가 기간 연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네. 그럼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면제를 승인하겠다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고 연관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 승인 전에는요,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제재 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구는 일부 공식 기구로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 지원과 같은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때에도 사무국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면제 승인 절차를 단축시켰습니다.
네.
결국 이 역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정이 개정돼서 대북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해도 이 북한이 국경 봉쇄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원 단체들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국경 봉쇄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내 이동 역시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북한 상주 유엔 관계자들의 활동 역시 위축됐습니다.
네.
때문에 안보리에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하고 또 북한 국경까지 신속하게 지원 물자를 운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북한이 이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 여름에 태풍 등으로 인해서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제재 자체를 완화하는 게 인도주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위 입장은 어떨까요?
네, 제재위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거론하면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이렇게 촉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달 안보리 기자회견에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막대한 자금을 사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사용될 돈이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 관계자 역시요, 퀸타나 보고관의 제재 완화 촉구 주장에 대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면서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이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미국 당국자 발언 관련한 내용입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지난 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요, 미국이 북한과 생산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압박을 유지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새 웹사이트를 이날 개설했다면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제보할 수 있는 새 웹사이트라고 하면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 자금 조달,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획득, 대북 불법 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 사법 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요, 대북 제재 위반 사례 제보에 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의 불법 행위만을 겨냥한 이 같은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설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등 대북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 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보할 경우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국무부는 신설 웹사이트에서요, 주요 8가지 분야에서 대북 제재 회피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요, 북한의 군사무기와 관련한 기타 물품의 수출과 선적행위, 그리고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려는 사이버 작전, 또 북한산 석탄 수출과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 수입에 관여한 선박 간 환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북한 정부를 위한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거나 제3국에서 이들의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과 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날 왕 부대표가 발언한 또 다른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왕 부대표는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심지어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수산품과 직물, 철, 강, 산업기계류, 차량, 그리고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유엔 금수 물품을 북한과 교육하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대표는 중국 기업들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기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며 심지어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군수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은요.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실제 거래된 품목 역시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10월 한 달간 중국과 거래한 품목은 단 11개였는데요. 중국 해관총수의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4개 품목을 수입하고 또 7개 품목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이들 11개 품목 중 액수가 만 달러 이상을 넘긴 경우만을 분류할 경우에는 수입품은 3개 그리고 또 수출은 2개 품목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의 수출품 1위와 수입품 3위에 오른 품목이 전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북중 두 나라가 거래한 품목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두 나라의 무역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알려졌는데요. 이번 자료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자료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처음 관측됐던 지난 3월에 177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두 나라 무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역액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물품도 사실상 사라진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10월 한 달 동안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뭐였습니까?
네, 바로 직물 제품입니다. 총 35톤, 금액으로 따지면 미화 20만 3,776달러가 거래됐고요. 그리고 폴리에틸렌 총 3만 9천 달러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품의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전력에 이어 인조흑연 관련 제품이 27만 2천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피부 세척 제품, 또 전자 제품, 화장품 등 소액으로 거래돼 일반적인 무역 형태를 띠지 않은 물품들이 10월 두 나라 무역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두 나라 무역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처럼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건요. 북중 국경 봉쇄가 이전보다 더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과 또 랴오닝성을 통해 거래된 품목은 전력이 유일했습니다. 지린성과 랴오닝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전에 비해 무역량이 급감했지만 이번처럼 무역 거래가 전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강화된 정황은요, 또 위성 사진 등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예.
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의 자료를 통해서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 우이교 일대에서 트럭들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 경제 전문가들 의견 궁금하네요.
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국경 지역의 세관이 문을 닫은 상황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는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국경 지역 이외에도 선박 등을 이용한 무역이 이루어지던 다른 성과의 무역 거래가 급감한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국경 봉쇄가 해외를 오가는 선박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한국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의 대북 지원 사업 비용 138억 원 그리고 미화로 1,177만 달러를 다음 달 중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 톤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정부는 동국제기구와 사업관리비 1,177만 달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 WFP에 미리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요. 쌀 5만 톤 구입비 273억 원과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항으로의 수송비와 북한 내 분배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 138억 원 등을 의결하고 이 가운데 이 바로 사업관리비를 WFP에 미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작년 7월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쌀 수령을 거부해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 중 작년에 집행되지 않아 올해로 2월 처리된 쌀 구입비 예산은 올해에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쌀 구입 예산을 또다시 내년으로 이월한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해당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미리 지급된 사업 관리비를 다음 달 중으로 WFP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독재 선택 시간에는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당국의 대북 제재 위반 정보 제보 사이트 개설, 또 코로나로 인한 북중 무역 급감을 다룬 자료 알아봤고요. 끝으로 한국이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는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소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 리 씨의 2018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연 재회 이제야 출발 들어보시죠. I just wanna see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은 미국 정부와 난민 지원단체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을 받습니다.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약간의 현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리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착 초기에 좀 도움이 오잖아요.
없어요. 아이가 한 건 아닌데 여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저리 내려온 사람들. 트라이스를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유엔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뭐 처음에 모을 거 뭐 이런 것 좀 오늘 몇 달 동안 준다는 말 들었어요. 그분들 만나보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난민은 난민인데
난민인데 그런 건 없어요. 제 발로 들어온 사람도 그런 거 없어요. 재벌로 그러는 건 진짜, 정말 그건 제가 경험자니까. 용수권이 그 위에 한 몇 달 있다가 나왔어요. 저는 그 안에 있은 기간까지 있었으니까 나자마자 8월달 되니까 결국 1년 그 안에 있는 기간까지 다 합인 거예요. 타고 그죠. 난민에서 용수권을 받았고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용수권을 받았고 용수권에서 이제 신고문으로.
과정이 어찌 됐든 한국에서 국적을 갖고 망명 신청을 한 경우여서 미국 내 일반 난민들과는 정착 초기 사정이 달랐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난민이 된 제임스 씨. 다음 단계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에게 연락을 해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공항에 왔어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망명 인정돼서 지금 LA공항까지 왔는데요. 좀 도와 안 주실래요? 이래서 절 어느 모텔까지만 데려달라. 당신한테 신세지려고 얹혀 살라는 거 아니다. 모텔까지만, LA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좀 도와달라. 자동차, 이 택시비도 다 내겠다. 내가 영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람 하나 소개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워싱턴 교회라고, 교회인지 거기 부목사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 줬어요. 사람 참 좋아요, 그분. 그분이 이제 한테 연락할 거니까 그분 참 좋다 하면서 연락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얼굴 생판 모르는 얼굴 모르는 그분이 나왔어요. 공항에. 공항에. 그래서 그분이 날 데리고 자기 집을 갔어요. 저기 벨리라는데. LA 쪽에서, 카운티 쪽에서 제일 더운 지역. 제일 더워요. 진짜 더워요. 그래서 집안에 앉아서 일단 인포메이션 찾는 것부터 시작했죠.
어떤 인포메이션?
아니 내가 이 주변이 어떤 지역이고 내가 일을 하면 뭘 해야 되고 어떤 일을부터 시작해야 되면 뭐 저 거기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또 그 부목사님한테 일거리 찾아달라 그래도 뭐가 안 되나면 나는 차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면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태우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데 출퇴근까지 시켜줄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 짐은 풀었지만 집을 제공받는 것 말고는 도움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족을 이제 데려올 수 있는 작업을 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LA 쪽에 있는 변호사 하나 섭외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국무부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내가 이런 케이스 지금 망명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네 보고서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다. 국가인권 보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서류를 만들어서 국무부에다 보내서 입국 좀 시켜달라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일정에. 이제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을 미 국무부로부터 확인까지 받았던 제임스 씨. 드디어 가족을 만났습니다. 태어나 처음 그렇게 오래 떨어져 봤던 그리운 가족.
그래서 그 부목사고 공항에 마중하러 나갔죠. 눈물이 상봉을 한 거죠, 그때. 10개월 정도 만에 이제 만나는 거죠. 아, 하고, 아야, 이쁘게 치자 아버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목사님이 여기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아주.
이제 처음에 그 부모.
수고했다는 말을 했지, 그냥. 아, 너 혼자서. 내가 와이프를 혼자서 이렇게.
그러나 자신은 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난 가족과 한 달이 조금 더 넘게 목사님 집에서 살고 한인이 밀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 LA시 도심으로 내 가족이 이사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LA 나가겠다. 나가서 그때 나가기 전에 집을 좀 우리가 찾은 거죠. 인터넷으로. 하숙방을. 찾아서 지금 일단 LAC에서 여기도 다가가고 짝도 여기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저쪽 만나면서 LA 쪽이 좀 많다니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지 일단 하숙방을 찾았고
한 달에 $700씩 내야 하는 하숙방.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을 통해 미국에서 첫 번째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리하거나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짓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인
나이 먹은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러면 너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신경했어요.
집 지붕과 벽, 각종 집 관련 공사를 해주는 한인 건축업자인 집주인에게 일을 배우려 했지만 탈북자인 데다 처음 일을 배우는 형편이라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육체적인 일이니까. 네, 이제 또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일을 하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네 일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리는. 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데려다 쓰는 멕시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모르는, 제일 모르니까 내가. 그러니까 제일 험한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무거운 거 들고 가야 돼, 날라야 되고 뭐 이런 거요. 뭐 집 짓자고 하면 무거운 게 많잖아요. 뭐 드라이버나 나무나 무슨 시멘트포대나 무슨 이렇게 모래포대나 무슨 무거운 것들을 이제.
아내에게는 무조건 아이들을 돌보라 하고 혼자 하루 벌어 가족을 돌봤던 이 탈북 남성은 미국에 입국하고 얼마 안 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좀 모르는데 오늘 사람이 왔어요. 그 순간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더라고. 근데 우리한테 와서 이제 돈을 조금씩 이제 도와주겠다. 고맙다.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온전 그렇게 돈 조금씩 받으면서
도움이라는 게
현금으로 이제 한 500불씩 주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한 몇 달을 받았어요. 몇 달을 받으면서 도관도관 성당에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그날 데리러 왔더라고요. 피고하러. 그래서 이제 성당에도 몇 번 가봤어요. 이런 집하고 저쪽에 있는데. 가봤는데 가서 바로 그분 회장이라는 걸 만났죠.
아들의 학교 문제로 카운티 교육국에 한인과 연락이 닿았고 이 한인은 형편이 어려운 탈북자 가족 얘기를 지인에게 했던 모양인데요. 제임스 씨는 고령의 한인 사업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마운데 이 사업가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 일자를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회사에서 처음 하신 일이에요?
처음 하신 일이 이제 패킹, 포장하는 거예요. 이제 봄에 하면 되니까 상품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헤어를 이제 헤어 가게들, 머리 가게들 그 정도가 이제 봄에 하는 회사니까 거기서 이제 택배를 뭐 에브리데이 보내는 거지 박스 포장 그런 걸 하는 거지.
하루 8시간 배송해야 하는 제품들을 상자에 담고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인 사업가의 배려로 제임스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임금이 올랐습니다.
아, 3개월 만에 이제 1,600불에서 1,800불 올려주고 6개월 만에 2,200불인가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되니까 또 뭐 2,800불 올려주고 막 그랬어요. 2,600불 올려줬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이곳에서 가족의 발전과 행복이 보장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2년 동안 일했던 곳을 나올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온라인 구직란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유럽은 힘의 균형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고 다른 한쪽은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가 협약을 맺은 3국 협상국들입니다.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들은 이 두 세력 중 어느 한쪽 편을 들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전쟁에서 빨리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프랑스라는 아주 강력한 두 적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독일군 지도자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성공을 확신하는 믿을만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군들은 독일군 대부분을 이끌고 프랑스를 재빨리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군은 짧은 시간 안에 프랑스를 물리친 다음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틀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독일군은 두 나라와 동시에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작전은 처음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독일군 200만 명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지나 프랑스로 진격했습니다. 독일군은 빠른 승리를 기원하며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해 돌진해 나갔습니다.
프랑스로 진격하는 작전에서 독일군 지휘관들이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승리만 바라보고 빠른 속도로 돌진하다 보니 병사들은 너무 몰아붙였던 거죠. 독일군 병사들은 지쳤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파리 외곽에서 반격해도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친 독일군 병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격렬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어요. 결국 독일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철수하면서 협상국 측은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이제 독일군이 빠르게 승리를 거둘 거라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양쪽에서 적과 마주하는 긴 싸움이 예상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쪽에서, 러시아는 동쪽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협상국 측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영국 해군은 독일 항구를 향해 항해 중인 중립국 선박들을 나포하고요. 이 배에서 발견된 군수물자를 압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독일로 식량이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을 확대했습니다.
영국과 협상국이 독일로 식량이 유입되지 못하게 한 봉쇄 조치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식량 부족으로 기아에 빠질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독일 해군은 바다 위에서 협상국의 봉쇄를 뚫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협상국과 맞설 수 있는 독일의 유일한 희망은 잠수함이었습니다. 독일은 바다 밑에서 잠수함으로 공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독일은 영국 해안 근처로 오는 선박은 어떤 선박이든 잠수함으로 공격하고 침몰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독일의 위협 대상에는 전쟁 상대인 협상국은 물론이고 이들과 무역을 계속하려 애쓰는 중립국의 선박도 포함됐습니다. 중립국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중립을 선언했던 나라들은 한 목소리로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독일이 중립국의 무역 선박을 잠수함으로 공격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표면적으로 중립을 지켜왔던 미국이 독일의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독일 잠수함이 아일랜드 해에서 영국 선박을 침몰시켰는데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는 영국 해군 함정과 독일 잠수함이 해상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로 미국의 유조선이 파손됐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미국인을 분노하게 만든 가장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미국 동부 뉴욕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독일 잠수함이 민간인이 타고 있는 이 배를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루시타니아호는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18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129명은 미국인이었습니다. 루시타니아호의 침몰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멀리서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루시타니아호 침몰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공격은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량 학살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왔지만 루시타니아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이 민간인 선박을 계속 공격한다면 독일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은 미국과는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이미 유럽의 협상국과 힘든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앞으로 더 이상 경고 없이 민간인 선박을 침몰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하비머드 컬리지 소개합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명문 리버럴아츠 공대인 하비머드 칼리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좋은 명문 이공계 대학교를 꼽으라면 흔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캘텍을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비머드 칼리지는 이 학계에서 인정하는 우수성과 그 권위에 비하면 그렇게 잘 알려진 대학교는 아닌데요. 하지만 STEM 분야에서는 널리 알아주는 명문 중에 명문 대학교입니다. 이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영문 첫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오늘날 STEM 분야 학문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하비머드 칼리지는 바로 이 스템계의 또 다른 강자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비머드는 모든 전공이 스템 분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공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비머드 칼리지의 피터 오수굿 입학처장의 소개말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an unusual school. We're a liberal arts STEM school, which makes us practically unique in higher education.
하비머드는 학부 중심의 STEM 대학으로서 미국의 고등교육계에서도 흔치 않는 독특한 학교라는 겁니다.
Our approach is to make students have a very broad math and science education to begin with.
하비머드 학생들은 광범위한 수학과 과학 교육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르치는 방식은 교양 철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오스굿 입학처장은 소개하네요. 하비머드 칼리지는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클레어먼트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1955년 광산기술자이자 투자자였던 하비 셀리 머드라는 사람이 자금을 대서 설립된 학교고요. 학교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2019 가을 학기 기준으로 전교생이 900명이 채 안 되는데요. 이 웬만한 대학은 보통 학부생이 몇천 명이 되고요. UCLA처럼 초대형 종합대학의 경우 학부생만도 3만 명이 넘는 걸 생각하면 이 하비머드는 정말 소형 중에 초소형 대학인 거죠. 내노라 하는 미국의 다른 명문대학들에 비해서 설립 역사도 많이 짧고 이 학생 수도 1,000명 미만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하비머드의 우수성에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공계통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비머드의 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대학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2020년 발표에서 하비머드 칼리지는 리버럴아츠 대학들 중에서는 공동 23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박사 학위를 제공하지 않은 학부 중심 공대 순위에서는 늘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명문 공대입니다. 특히 STEM 분야에서 이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아주 높고요. 무엇보다 하비머드 칼리지 출신은 연봉을 많이 받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페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전문 연봉조사 업체가 매년 학교별 연봉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하비머드는 3년 연속 학사 출신으로서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학교로 꼽혔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 학교 출신 직장인의 중간 연봉이 약 15만 8천 달러로 MIT나 켈테 학사 출신보다도 많다고 하네요. 하비머드 칼리지는 클레어먼트 칼리지스라고 하는 특수한 대학군에 속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클레어먼트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작은 대학이 갖는 장점들, 예를 들어서 교수와의 친밀한 접촉 같은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반면에 전공이나 시설 한계 같은 단점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합체인 거죠. 물론 각 대학의 고유성은 그대로 간직하고요. 클레어먼트 대학군에는 하비머드 외에도 피처, 포모나, 스크립스, 클레어먼트 맥케나 등 5개의 학부 대학과 2개의 대학원 등 7개의 학교가 속해 있는데요. 반경 2km 안에 대부분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다른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물론 학점도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We're a math and science school. We like to measure things. How many of our students do not do this?
수학과 과학 중심인 학교인 하비머드 학생들은 셈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런 교차 수강의 장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오수근 입학처장 얘기입니다. 모든 학생이 재학 중에 적어도 한두 번은 다른 학교 강의를 듣고요. 하나도 안 듣는 학생은 없다는데요.
It's an unusual arrangement where students can move between these colleges freely.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대학을 오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비머드 특징의 하나고요. 각 대학이 가족처럼 함께 일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하비머드 칼리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한인 등 아시안 인구가 많고 이들의 높은 교육률을 반영하듯이 아시아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재학 중인데요. 2019 가을학기 기준 백인 학생은 약 27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학생도 약 180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흑인 학생은 40명이 채 안 됩니다. 2018 가을학기 하비머드 칼리지의 입학 허가율은 약 14%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14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다는 거죠. 하비머드 칼리지는 어떤 학생들을 선호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Really, really hard for an individual to stand out in our applicant pool based on some number.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수만으로 눈에 띄기 어렵다는 게 오스굿 입학처장의 설명입니다. 그들의 가슴과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비머드는 스템 학문에 집중하는 특별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훌륭한 공학자, 과학자, 수학자가 되기 이전에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인문교육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하비머드의 교육 철학이죠. 무용이나 하키 같은 이런 공부 외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이 담긴 교육 과정의 일종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비머드 출신들이 이 직업 현장에서 특별히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 그들의 어떤 특징이 현장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는지 어쩌면 오스그 처장의 이야기에서 해답 하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비머드 학비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2019-20 학년도 하비머드 학비는 약 5만 8천 달러, 여기에 기숙사비 약 1만 9천 달러까지 포함하면 1년에 자그마치 7만 7천 달러가량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년에 거의 9천만 원 이상이 드는 건데요. 다행히 하비머드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수한 학생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비머드에 입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측이 지원 학생의 재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현재 하비머드 칼리지 학생의 70%가량이 성적 장학금 등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비머드는 총명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오스굿 입학처장은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부담이 제법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오스굿 처장은 말하네요. 하비머드 학생들은 4년 안에 졸업하는 비율이 85% 이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비머드는 매년 2월경 패밀리 위켄드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학교를 찾아서 그야말로 떠들썩한 축제장이 펼쳐지는데요. 학교 총장이 학생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 학생들이 교수와 쉽게 친분을 쌓고 즐겁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학의 모습을 갖춘 학교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